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경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가 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죠. 지난주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맺은 언약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 얘기를 하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성소, 지성소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 히브리서 저자는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고 성소에는 어떤 것이 있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에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제사의 의식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제사의 방법이고 성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러나 거기에는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제사나 그 성소는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길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직접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제사를 우리가 매일 드리고 매일 제물을 바쳐도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온전하게 정결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요. 그냥 우리가 외적으로만 겉으로만 우리는 깨끗하다, 정결하다 판정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제한적이고 또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얻어지는 것 자체가 온전히 정결케 안 되는 불완전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불완전한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제한적인 이런 것이 왜 주어졌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개혁할 때까지 그렇게 두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혁할 때까지 두었다는 얘기는 개혁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몰래 하면 새롭게 개혁의 시대에 오는 것의 상징의 모습으로 앞으로 개혁의 시대에 정말 참된 것이 오게 되면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상징과 그림자로 모범으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해서 개혁할 때까지 이렇게 놔둔 것이라. 그럼 개혁할 때가 언젠가? 개혁할 때는 결국은 새로운 대제사장이 올 것이고 새로운 언약이 체결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성소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새로운 성소에서 새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마 개혁할 때는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그렇게 해서 개혁할 시대에 드디어 왔다는 것이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구약의 율법 제사로는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그 방법을 이미 예비해 두시고 개혁할 때에 그 방법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고 전혀 새로운 그러한 체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뭘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매우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 들어있는데 옛 율법의 세대에 우리는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율법에 의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의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용도가 폐기되고 이제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언약의 새로운 대제사장의 새로운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뭐냐? 이제부터 보면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대제사장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레위 지파 족속들로 사람의 족보로 데려왔던 그 대제사장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제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짐승을 잡고 그 피로 속죄를 받고 하는 그런 것이 끝났구나. 이제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를 씻음을 받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드디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 오늘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놀랍게도 예수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 9장 올 전까지는 7장 8장 뭐 전부 다 대제사장을 예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9장에 들어와서 표현을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예수는 한 개인의 이름이고 개인의 호칭이지만 그리스도는 공적인 직분이에요. 공적인 신분이에요. 예수는 이름을 부르는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이지만 그리스도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대제사장이라 새로운 시대의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주님이 오시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은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던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느냐면 그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또 그들의 민족적인 그런 구세주로 그들은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 이 핍박에서 그리고 나라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와서 모든 정치적인 대적과 우리를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 이스라엘의 집으로 하여금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통치하는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메시아는 오셨는데 그분은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치적인 어떤 해방이나 정치적인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민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나라를 세우고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이 뭐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완전한 제사로 자신을 드리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이 체결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뭐냐면 대제사장이므로 우리가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고 제사할 때에 영적이며 하늘에 충만한 복을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으로 대제사장으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일을 자신들의 영혼을 살리시는 구원하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는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그들은 자기 민족의 어떤 메시아로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목적이 정치적인 어떤 또는 세속적인 아니면 우리 민족적인 가정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그분은 오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메시아가 분명히 왔다. 제사장이 새롭게 세워졌는데 그 새로운 대제사장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사람의 후손은 온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이 언약과 새 언약, 새로운 제사장에서 그럼 이런 새로운 이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을 어디에서 하느냐? 레위지파의 세상의 대제사장들은 성소와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식양을 따라서 짓는 이 땅의 성소에서 그들이 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데 그럼 이 새로운 언약 속에서의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사역을 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손으로 만들어서 세운 그런 성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어떤 것이냐면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이런 창조된 피조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우리 성전에서 뭐 우리가 놓은 회막에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시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모형으로 상징으로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하늘의 성소는 아니 하늘의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를 지성소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시는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대제사장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세상에 이 땅에 이 레위지파 계통의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았어요. 이 백성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염소를 잡았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인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황소,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낸 후 율법에 의해서 어떤 법을 어기게 되어서 부정한 사람들이 되었을 때 그들을 정결케 하게 하기 위해서 암송아지의 죄를 갖다가 물에 타서 그들에게 먹이고 부리는 그런 일을 하는 일을 구약의 제사장들은 했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염소나 황소 송아지나 또는 뭐 암송아지나 이런 것을 소위 짐승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대제사장인 새로운 대제사장은 그러한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제사장이 이 제사의 흠이 다른 거예요.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피의 제사를 드려요. 구약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제사도 반드시 제사에는 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새로운 언약, 새로운 제사도 피가 필요합니다. 구약의 이 피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받아서 그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서 이 법궤에 바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속죄를 받았어요. 반드시 피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피는 새로운 언약이든 아니면 옛 언약이든 이 피라는 것이 뭐냐면 죄를 씻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인 새 대제사장은 자신의 피를 쏟아서 그 피로 죄를 구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보혈의 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거기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짐승의 피가 아니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안 하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했던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 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건 굉장한 상징이에요. 그리스도 피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그 십자가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이 말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죄의 삯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것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해있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할 수 없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게 제사드리게 할 수 없겠느냐. 우리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새로운 대제사장이 드리는 새 언약을 통해서 드리는 이 정말 장래에 가져오는 이 좋은 일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분명히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인데 좋은 일의 대제사장은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우리는 지금 모시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지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놀랍게도 예수님 그분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게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가 새 언약은 우리를 구속한다.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내신다. 자,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오직 그리스도는, 어디가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에요. 보면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그 다음에 보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그랬어.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우리가 속죄해 얻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속죄하셨다. 이런 말인데 속죄를 하시는 건 이 말을 이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면 우리하고 생각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져요.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구속하셨다. 그러면 아하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정도 선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원한 속죄란 말은 이 속죄란 단어가 구속이란 단어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노예 시장을 생각합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요. 애굽에서 나온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광야로 내고 가나안으로 데려갔던 것처럼 그들이 죄 가운데서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을 그 죄 가운데 있는 노예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샀다는 것이에요. 구속이란 대신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대신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그분의 생명을 버리시고 몸을 찢고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에서 주님께서는 마치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셨던 하나님처럼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신의 몸을 대가로 주시고 자신의 피를 대가로 주시고 우리를 그 노예로 사셔가지고 자기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바로 이건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뭐냐?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에서 가장 좋은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단지 그들은 짐승의 피나 짐승의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잠깐 동안 그들은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육체적인 겉으로 드러난 정결함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정결함을 받지만 정말 우리를 속죄의 구원을 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죄속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새 언약은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율법 의식에서 율법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에 정한 방법에 의해서 그들은 깨끗함을 얻습니다. 그것이 뭐냐? 제사 방법이고 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의 어떤 규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이 짐승의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그들이 양심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겉으로 의롭게 되고 겉으로 깨끗해졌고 정결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가지고 깨끗해졌다 하면 제사장이 오케이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깨끗해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죄는 겉으로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들은 율법의 의식,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겉으로 깨끗하게 된 것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새로운 대제사장은 그리스도의 피는 뭐냐면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그분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심어 놓으셔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양심이 스스로 생각해도 죽은 행실, 과거의 죄를 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우리가 죄 가운데 근본적인 원죄의 상태에서 죄인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건데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를 갖다가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양심, 우리 마음이 양심으로 깨끗함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제는 정말 깨끗한 그래서 정죄함이 절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식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견지셨다는 얘기는 어제 도둑질한 데서부터 우리를 번졌다. 우리가 오늘 누구를 미워하는 데서 우리를 건지셨다. 아니면 우리가 오늘 어떤 나쁜 생각을 한 데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뭐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의 상태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육적인 이 죄를 우리는 벗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미 우리에겐 주어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선택을 하고 불렀어요. 그들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백성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선언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로 맺게 된다는 건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죄한 자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날마다 짓는 죄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던 죄가를 우리는 죽은 행실, 다시 말해 죄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러한 데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바탕이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는. 그럼 우리는 죄인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에 의해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거 우리에게는 그런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었느냐. 새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영원하게 우리를 갖다가 속죄해서 구속을 해서 샀어요. 죄의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죄의 후손인 죽은 행실의 죄의 모습을 깨끗하게 해서 죄 없는 자로 만들었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왜 새로운 언약을 맺고 이 새로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죠.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속받았고 우리 양심을 정결하게 한 거죠. 섬긴다는 게 뭘까요? 물들어놓고 하나님께 빈다는 걸까요? 예배 나와서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섬긴다는 것? 물론이죠. 여기서 섬긴다는 말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완전한 복종이에요. 우리는 그전에는 죄 아래서 죄의 노예니까 죄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주인으로서 죄를 짓게 하고 그들은 죄 가운데서 살도록 죄의 노예로 있었는데 우리를 죄로부터 살아서 이제 주인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완전하게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신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복종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또 그다음에 뭐냐면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형식을 가진 이런 예배 의식이 있지만 여기서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세워져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 주님 안에서 사랑하면 얼마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겠어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또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 앞에 산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걸까요?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눈길 앞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날마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식,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지만은 주님의 눈길 앞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 있든지 누구랑 같이 있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주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렵잖아요. 이 두려움이란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내가 주님 안에서 이제 노예에서 죄로부터 건져져서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 불러요. 그런데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누리기만 하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눈길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친구처럼 우리가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느끼고 행복해야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 눈 앞에 살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순간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눈길이 여러분 아침서부터 밤까지 여러분을 계속 보고 계세요. 그것이 행복일까요? 아니면 기쁨일까요? 주님이 계속 보신다면 여러분 어때요? 기뻐요? 주님이 계속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천만에. 주님이 본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얘기는 바로 주님께서 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방법보다, 내가 살아가는 힘보다, 내가 살아가는 지혜보다 주님이 보시는 그것이 더 뛰어나다는 거죠. 주님이 더 강하시고 주님이 더 지혜스럽고 주님이 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어 주님 앞에 있는 것이 두려움이지만 또한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세요.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말 하나하나가 먼저 주님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만 해야 되고 뭐 예배만 드려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내가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주님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살아가 우리가 어떤 참 선한 우리의 빛을 비추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런 예배의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우 추상적인 걸로 생각해요.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은행 잔고에 돈이 500만 불이 들어있으면 보진 않지만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떳떳하게 살 수, 자신 있게 살 수 있어요. 우리의 권력이라는 게 보이진 않지만 그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명예가 보이지는 않지만 명예라는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달리 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아는 것이 지식이나 지혜가 아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혜나 지식은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섬긴다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도록 한다는 거죠. 자,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돼 있어요. 9장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를 인하여 바로 이러한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시고 새로운 성소에서 사역을 하시며 자신의 몸과 피로서 우리를 희생제물로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런 제사를 드리셨던 이분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죠. 새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것을 양쪽을 위하는 중간자로서 매개자로서 그분은 사역을 하셨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고 그래서 그분은 죽으셨고 또 우리 편에서 보면 방법이 없는데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중간자가 바로 그냥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중보란 말은 그런 것이에요. 이런 새로운 놀라운 이런 축복의 은혜를 받는 이런 일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시려고 죽었어요. 첫 언약 때의 범한죄 뭐 율법의 세대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 개혁할 때 이전까지의 우리의 삶은 죽은 자였어요. 어떤 경우에도 죽은 자였어요. 예수님의 구원이 없었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을 때 우리는 전부 죽은 행실 속에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의 죄를 주님께서는 없이 하죠. 그들을 다 구속해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다 죄를 없앴는데 죄를 없애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건 뭐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 우리는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어요. 부르심을 입은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주어졌어요. 영원한 기업이 뭘겠어요? 우리를 구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의 좋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삶에서 예수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그림자처럼 예수님을 말했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가운데서는 선명하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뭘 믿을까요?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성결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15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 안에서 정말 온전한 기업을 약속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온 세상에 사람들의 복을 위해서 온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심리적인 또는 민족적인 어떤 경제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들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가던 그 구약의 사람들이 율법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그들은 정결함을 얻지도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메시아인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주시고 자기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을 떠서 영의 눈을 떠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걸 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존재를 바로 알고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원한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믿음 안에 굳세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제물 되셨다면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을 제물로 드려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h.